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떤 주석가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까지를 신약 전체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13장부터 21장까지 스토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림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예배 시간에 그림 보는 거 당황할 수도 있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제일 나이가 이제 어린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사 전통에서 이렇게 볼 때 적게 보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많아도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나이에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는 이제 이종사촌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식탁은 이따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반쯤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거의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식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0대시죠. 30대 초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20, 30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25세 된 청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식사를 하는 거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반만 교사를 한 8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6학년 남자아이들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제가 뭐 끌어안고 같이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장난도 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나이 차이 정도가 됩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이제 제일 어리고 또 예수님과 인척 관계였고 이 사도 요한이 또 전승에 따르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 죽고 나서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그때는 벌써 공간복음이 다 쓰여졌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 공간복음이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을 좀 다 기록해 주세요라는 교회 측의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제 요한계시록 다섯 권을 생각할 때 전체가 다 아무리 빨라도 AD 90년, 보통 95년경을 전후해서 쓰였다고 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호할아버지가 돼서 죽기 전에 다 이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내용은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는 경우에 오병이어의 표적, 지난번에 제가 와서 같이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간복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무대 뒤에서의 이제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사건도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복음과 일치하죠. 그러나 공간복음에는 또 기록되지 않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스토리를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한번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틀어 주시죠. 세족식도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교훈이죠. 정말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이 제자들의 가슴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일어나서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종종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어디 캠프 가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까르르 웃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잘 안 잡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발을 닦아주는 교사들이 울어서 그래요. 이 상황이 이게 되게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흉내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데도 그게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남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표준이죠. 노움을 파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발 부탁한 거죠. 세상에서는 높이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다스리지만 우리 천국의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그 낮은 자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섬김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이 그림 모르시는 분 없죠? 어떤 장면일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을 때 좌우로 여섯 명이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이제 상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렸죠. 미술사 이렇게 배울 때는 뭐 원근법을 사용했다. 또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 여러분 좀 주목할 것이 여기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린 그림에서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적어도 한 17세기까지는 옛날의 명화들을 볼 때 실제 그 남자가 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은 수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염이 없는 사람이라도 20살이 넘으면 수염을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이렇게 수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형도 가끔씩 이제 수염 없는 모습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여성스럽게 나타나잖아요. 수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뭘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졌던 의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몰라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내니까 내니까 하고 따로 와서 물어본 제자도 있고 막 웅성웅성 내죠. 누구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근데요 이제 이 정황을 좀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예식으로 먹는 빵은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뭐 설탕도 안 넣으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아마 그 유월절 예식을 끝내고 곧 이어지는 애찬식에서는 맛없는 빵을 먹기가 좀 그런지 이렇게 뭘 찍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떡을 조청 같은데 찍어 먹는 거죠. 아마 시간의 선후가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월절 예식을 마치고 애찬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거 이렇게 찍어 먹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그걸 나를 팔자라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바보다. 그걸 왜 예수님하고 같이 그것을 찍어 먹어서 손에 단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보 같은 일을 했을까? 그게 하나는 이제 의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가룟 유다 맞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과 손을 닿잖아요. 그럼 나머지 열한 제자가 뭐 하고 있었죠? 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놈이네 그러고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간 복음만 읽을 때는 정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그날의 정황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의문을 좀 해소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실 때는 정말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이제 품에 누워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대각선에 앉아 있는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물어봐, 물어봐 이랬어요. 그거는 베드로의 말을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고 또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한 거는 그냥 일자형 테이블에 열두 제자가 이렇게 펼쳐 앉아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렇게 식사하지 않습니다. 디귿자형의 의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고 호스트 자리는 특정돼 있고 다른 열두 제자들 자리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 사람의 자리를 특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품에 누워 있었던 사도 요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하고 손이 맞닿아야 되니까 바로 옆에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과 대각선 자리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어요. 다시 그림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말하여 예수님께 누구냐고 물어봐, 물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채로 예수님 누구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자다. 사도 요한에게만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가룟 유다 형님의 손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러다 부딪히겠다. 그릇에 같이 손을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박순영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젓가락이 같은 반찬에 갔습니다. 누가 젓가락 뺄까요? 그냥 저라면 그래도 목사님 드시겠다는 저가 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손을 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저다가 너 먹어라 그러고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게 공간복음의 내용과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을 같이 합쳐서 이해하면 정황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알아요? 사도 요한만 아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 형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 열두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더 사라. 그 물건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죠. 얘네들 왜 이렇게 오늘 떡을 많이 먹냐, 배달의 민족에서 더 시켜라,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제연금 거둔 거 그거 가서 전달하고 와.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제자 공동체에서 이제 분리해서 나갈 때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사실 주신 거죠. 저 같으면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그럼 절 죽여주세요 그러고 이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는 걸 알면서도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 그림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크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표시한 거예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게 지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했겠죠. 예수님 바로 여기서 큰 목소리로 주여 누굽니까?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곧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 다음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죠. 이건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 품었던 의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잖아요. 그 죄목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잡아간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잡아다가 로마에게 넘겨서 극형을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당국자들의 목표였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죠. 그냥 우리가 돌로 쳐 죽이든지 어떻게 선동해서 살해하게 되면 메시아가 어떤 교주처럼 또 우상처럼 이렇게 추앙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를 지우게 하고 싶었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나무에 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입증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를 어떻게 자극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시저에 대해서 국가 반역 운동을 선동한 구테타의 수괴로 내란 수괴죄로 이제 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죄를 진 죄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동원됐고 검과 뭉치를 들고 왔어요. 횃불 들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쿠데타의 수괴를 잡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그 수괴를 잡으면서 똘마니들을 놔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를 주로 이렇게 인너 서클이다.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둘을 좀 대표로 많이 보내신 것 같고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의 형이 늘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도 이렇게 세 명 제자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잡히시죠. 근데 왜 예수님만 이 무리들이 잡아가고 이 세 명을 잡지 않았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그 성경을 읽는데 별로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둠의 때가 됐다 그러고 이제 가자 그럴 때 거기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고 오죠. 한 번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숨으면 잡기가 힘드니까 내가 유대인의 인사 예절을 따라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서로 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놓치지 않고 도망간다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잡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지막까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 잡으러 왔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잡으러 온 아마 대장이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이제 죄인 누구는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뭐 거의 그런 이제 당당함으로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그럴 때 공간 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쌌던 이 무리들이 완전히 뒤로 땅바닥에 매어 꽂아짐을 당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항상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을 제압하신 일이 한 번도 없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근이라 할 때 이 군인들이 한꺼번에 뒤로 확 물러나서 땅에 엎어졌어요. 아, 거의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예수님이 장풍을 쓰신 거지. 무협지 소설 작가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대답하는데 아마도 그 첫 번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 다음 말이 정말 울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지가 이해돼요. 너희가 찾는 자는 나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이쯤 되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 겁장이 베드로가 검을 뽑죠. 검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왜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요?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본문을 이제 조금씩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그 제가 대학교 때 척수에 암이라 그래서 한번 수술하고 이렇게 휴학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복귀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의사 선생님이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라 그래서 수영을 하고 이제 뜻밖의 허리에 괜찮은 운동이 검도더라고요. 그래서 검도를 한 2년 반 했어요. 그 검도 배우러 가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1000번 이거 휘두릅니다. 처음엔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1단을 따게 되려면 촛불 10개를 끄거든요. 이렇게 뺐다가 확 뺄 때 촛불이 푹 꺼져요. 그거 되게 신기한데 이제 정확히 어디를 가격하는 거냐면 머리를 가격하게 돼요. 정수리. 그거 맞으면 죽잖아요. 검객이, 검을 잘 쓰는 사람이 정수리를 가격하는데 그거 피할 새가 없습니다. 목숨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할 때 잘리는 게 귀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살 의를 가지고 휘둘렀는데 말고가 딱 이렇게 피해서 이제 귀가 잘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또 치료해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검을 휘둘렀을 수 있었을까? 용기 백배한 거죠. 그런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 한마디 하는데 수백 명이 그냥 제압당하는구나. 그래서 용기 백배해서 검을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리시죠. 검으로 일어난 자 검으로 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이라도 몇 개 연대 사단을 불러서 딱 제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이제 그만하죠. 민망한 상황이죠. 이미 그때는 예수님께서 탈출로를 만들어주셨을 때예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거 용납하라. 여러분 지금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열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보해 주신 탈출로로 세 명을 보낸 겁니다. 이거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다음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되 내가 그니라 강대강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예수님께서 크게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개미만한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할 싸움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됐다. 우리의 몸의 안위도 목숨도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시몬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셨어요. 예수님 잡혀가셔서 그 대제사장 뜰에서 조롱과 모욕과 고문을 받으시죠. 눈을 가리고 얼굴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세게 때렸겠죠. 그리고 나서 너 선지자라며 누가 우리 중에 때렸는지 맞춰봐. 조롱당하시죠. 여러분이 누구와 격하게 싸운 경험은 거의 우리 용강교회 교인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왕년에 한 주목하셨던 분들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은 경우 있습니까? 그거 같은 모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그때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베드로 생각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문까지 사용해서 부인해요.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꼬끼어 눈을 돌려서 베드로와 시선을 맞추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냥 회개한 거 아닙니다. 시선이 눈이 서로 마주칠 정도면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의 상황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눈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까요? 꼴 좋다, 그 봐라. 내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너 하여튼 나중에 보자. 그런 표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됐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I told you.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너, 괜찮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부탁한 대로 베드로만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오히려 그 도망갔던 제자들 잘 돌봐. 그런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하신 용서, 그거를 확증해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그것을 부탁하시면서 베드로가 너무 스스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 눈빛을 보여주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내용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이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고향에 갔을까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래서 분명히 이 신앙까지 다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내가 다시 총무 역할은 못하지, 리더는 못하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 칭찬받은 베드로지만 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교한 제자잖아요. 그 배교화의 문제는 사실 교회사에서도 큽니다. 이거를 이 큰 죄를 범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의 또 리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낙향한 것 같아요. 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조그맣게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운동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무대에 또 나설 순 없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시죠. 그래서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다시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거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세 번 이렇게 덮어주시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이 말씀,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사역자로 이제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른 그 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배교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신교단도 그렇게 해서 사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일제 신사참배 문제, 거기에 머리를 숙였던 우리 목사들, 어떻게 또 집사와 장로들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로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다 분열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교자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거 진짜야? 그 믿음을 다시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낙심에 있는 베드로 이제 찾아가서, 야 임마, 네가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회심한 거 맞아? 너 진짜 그때 나 고백했을 때 너한테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거 맞아?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거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대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은 그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를 다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그 실력이 부족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연인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는 게 제 가슴을 많이 울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배신했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열심히 평소에는 작은 일 같지만 이렇게 식기도 하다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 그냥 이렇게 먹고, 아니면 살짝 기도했어? 아니요, 그냥 눈이 그냥 요즘 알러지가 심해서 뭐 이런 것들, 술 안 먹기로 이렇게 딱 작심했다가 직장 상사가 따라줄 때 그냥 또 한 번 이렇게 먹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눌리거든요. 아, 내가 진짜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건 맞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배반하는 내 모습이 너무 어떤 때는 못나 보이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 믿음 진짜였어? 이렇게 안 물어보신다고요.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 감동이 되고 안심이 돼요. 대신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는 분위기 좋을 때도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렇게 사랑을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베드로는 그 다음 그림,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실제 교회사에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셨죠. 근데 이제 교회사에 굉장히 오래된 거의 신약성경 마지막이 쓰여질 때 시기라고 알려진 클레멘스 1 서신에 이렇게 봐도 베드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한 것 아닙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르네상스 화가인데 스테판 워크너의,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이제 전이죠, 칼른에 있는 예배당 가면 우리나라 이제 평풍 같아요. 이제 평풍 같은데 열두사도의 순교라는 그 작품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의 전승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지막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죠. 목베임을 당한 게 이제 바울입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에 안 달렸는지 아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인권법이 적용이 돼서 극형인 십자가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빨리 없애주니까 이렇게 목박이었고 X자형 안드레의 이제 순교입니다.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가 이제 살아나서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진 우리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제일 먼저 목베임 당한 야고보. 자기 형이잖아요. 네가 나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할 때 내 좌우에 누가 앉을지는 아버지께서 아시지만 너희가 나의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했으니 자기 형이 제일 먼저 목베임 당해 순교했죠. 베드로도 이렇게 순교했죠. 아마 자기도 머지않아 순교당했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오래 살게 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9금입니다. 너무 끔찍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칭찬받았던 아마 나단엘. 바돌로메오하고 동일한 인물로 봐요. 산채로 가죽 벗김을 당해서 죽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인도에 가시면 첸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과 지금까지 많아요.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 민을창에 찔려서 죽임당하고 여기 빌립, 여기 작은 야고보 성벽에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뜨렸는데 아직 숨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도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요. 시몬과 유다는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같이 순교했다는 전승이 이제 조금 더 강력하고 마지막에 쪼인한 열두 제자로 마띠아는 도끼로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죽었습니다. 다 겁쟁이들이었어요. 근데 거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소명의 현장에서 그냥 인도까지도 가고 거기서 이렇게 순교당할 때 아마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에 이제 감동을 받은 이 면이 사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조직 그 보스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자기 똘마니들을 희생시키는 거.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끝까지 사랑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거의 이제 의리로 또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컷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열두 제자가 각자가 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일찍 순교를 했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은 이제 끝까지 살아나와서 거의 100세가 다 돼서 남았잖아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사도 요한은 좋았겠다. 오래 살아서. 여러분, 오래 살아서 좋았을까요? 저하고 똑같이 생각한 19세기 멜랑톤이라는 이제 종교개혁가 멜랑톤 말고 성경 주석가 멜랑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일찍 순교한 야고보, 자기의 형이나 끝까지 남으면서 교회가 온갖 박해를 당해서 자기의 가족, 친척, 사랑하는 신자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봐야 했던 사도 요한이나 또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또 영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모습,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거 보는 것도 똑같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은 남아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일찍 안 데려가신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형처럼, 베드로 형님처럼 자기도 빨리 주님 곁에 가기를 아마 사모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취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 남겨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처리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둘 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럼 주님 품에 있는 저는 그렇게 죽는다 치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단호하게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나만 따라가면 돼.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많이 붙어 앉아 계신데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같이도 따라가지만 나 혼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이 또 십자가가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주신 길 잘 따라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켈빈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주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현재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1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15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예수님은 현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켈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피에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설교했어요. 지금 500년이 지났죠? 저는 또 하늘영광교회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따라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또 힘을 얻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